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동일하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때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로 인하여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분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어느 가정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의 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는 심야 기도에 가면서 열심히 그 결혼이 허락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녀의 결혼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처되지 않는 선에서 분명하게 의견을 표시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자녀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반대해서 깨어질 관계라면 깨어져야 합니다. 뛰어넘은 그런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속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싸움을 붙인 걸까요? 양쪽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다른 의견 또 서로 다른 선택의 자유가 있고 동일한 성령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마지막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을 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고자 뜻을 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험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서 한 7일간 머물렀을 때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라라고 말린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도 그곳에 성령 안에 있는 예언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이 집에서 있는 네 딸과 또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하게 될 일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요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바울을 넘김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한다는 성령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누가와 그 가까운 일행들, 바울의 사역팀입니다. 그들조차도 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을 때는 그저 바울이 리더십이니까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가이사랴 이 두 지역조차 있는 성도들조차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자 누가를 비롯한 가까운 동역자들도 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말렸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둘러싼 모든 제자들,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했다면 바울이 인간적인 고집으로 가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20장 22절에 보면 바울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계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성령의 감동하심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대하는 이들도 성령의 감동이요 또 가고자 하는 바울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편이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떤 사람은 가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양쪽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제 바울이 더 오래오래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히 안타까워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것 또한 성령 안에 있는 동역자를 아끼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는 귀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나도 알지만 나는 그러한 고난과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 있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이들이 구할 때 반대하는 이들과 가고자 하는 이 바울 사이에서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가? 가고자 하는 바울의 뜻에 이들이 따라주는 것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끔 선교사 파송식을 할 때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가겠다고 위험하고 어려운 선교의 사회 삶을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특한 마음, 그래 참 장하다,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또 축복성도 부릅니다. 너는 가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와서 부모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너가 안 가도 된다. 꼭 너가 가야 되니.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자녀가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면 말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신중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새벽마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 부모의 마음 또한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걸 육신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하고자 하는 그 자녀의 소중한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축복하고 다른 집 자녀만 축복하고 보낼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마음,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죠. 바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지금 가도록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바울의 이 결정이 주의 뜻에 더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13절의 바울의 대답에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대답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의 뜻에 합당한 태도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동역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계획을 반대하는 동역자들의 마음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동역자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힘들어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그 선한 뜻,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내 뜻에 따라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주의 뜻에 더 멀어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의 뜻에 따라주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주의 뜻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류하는 그 동역자들을 그들의 뜻을 그 사랑을 내가 응답해주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음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여행 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던 이방 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에 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이방 도시를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의 역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더 장벽이 없습니다. 방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얻으려고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더 희생하는 길인가, 얼마나 더 자기를 내려놓는 길인가, 나의 이기적인 생각, 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는 다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주면 하지 않을 선택. 그러나 성령 안에 있고 주의 뜻에 더 합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 그런 선택, 더 어려운 길, 힘겨운 길, 자기를 내려놔야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선택이 더 주의 뜻에 합당하다고 분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서로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반대하고 오해하고 모함하는 이들이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받았던 택함받은 민족임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 율법에 사로잡혀 참되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면 확실하게 자기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역사에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지만 그들에게 내가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로는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예가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교제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바울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문화의 틀을 깨고 참된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교회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과 같이 좀 외부적인 시각, 그리고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 틀이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오전 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대회를 섬기면서 단지 큰 이벤트를 우리가 해냈다 그런 자랑과 그런 과시가 아니라 깊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안에서만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의 시각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 또 온누리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한국교회 전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관점에서도 내 신앙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세계 기독교의 시각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뭐 정치 외교도 마찬가지죠. 세계사적인 시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 그저 우리끼리의 생각과 판단에만 머물 때 사실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찬가지죠.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율법에 가득 차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그런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같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경험도 했지만 그 밖에 있는 시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참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이 넓은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가서 그 예루살렘에 이 둔해지고 갇혀있는 성도들의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향하신 겁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뜻을 합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22장부터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죠.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점이 발견됩니다. 동족에게 배척받고 거짓 증인으로 고소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폭도들에 의하여 그렇게 고난받고 5번에 걸친 재판을 받고 또 세 번에 걸쳐서 법정에서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무죄라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선포되기도 합니다. 아주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모함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당국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울을 보호했다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까 봐 두 번이나 구금함으로써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을 전해줍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바리새파를 배신한 배신자죠. 또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와전되어서 유대 사회 자체를 부정하고 또 모세를 적대시하는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바울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게 마련이에요.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나쁜 뉴스든 더 나쁘게 나고 좋은 뉴스는 실제보다 더 좋게 나고 그렇게 항상 소문은 과장되게 마련인데 바울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 인한 예루살렘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바울을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사회로부터 반감을 줄일 수 있을까? 절기 때가 되면 이제 나시린 서원,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서원이 있는데 그 머리를 깎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정결 예식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바울이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서원을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그게 일종의 자선활동처럼 그렇게 전통처럼 내려왔는데 당신이 그 비용을 내면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반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실 그런 걸 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겠죠. 또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았다,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 기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참여한 이유가 지도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와는 사실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단지 자신이 덜 힘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바울의 사역 철학이 이미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처럼 되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미움의 대상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직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관습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마치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기도에게는 할례 받지 말라고 했고, 앞뒤가 다른 카멜레온 같은 이중적인 모습처럼 오해받기 쉽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누그러뜨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디도에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말음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 이제 이 정결 예식에 함께 후원하며 참여한 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더 편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관습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취급,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은 고난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해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다면 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때로 그것은 더 희생하고 더 나누고 더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더 희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선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